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28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2개 국가 해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개 국가 해법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지난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열린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중단을 위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한 미국의 결정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아닌 2개 국가 해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유대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데 대해 이스라엘 당국자들 뿐 아니라 미국 내 의원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하지만 이 같은 비난을 일축하며 이스라엘은 언제나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앞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협상의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은 한 국가에서 같이 살든지 아니면 두 개 국가로 나누든지를 결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만약 하나의 국가를 선택한다면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두 개 모두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이스라엘에 자신이 다음 달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강인하게 있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정착촌 건설을 강행키로 한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28일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시되고 무리하게 다뤄졌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이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현안에 대해 연설하기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해를 끼쳤다며 이스라엘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 팔레스타인 영토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의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함으로써 결의안 통과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정책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1979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의 이 같은 결의안 채택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란 남부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와 무인기의 출몰이 포착됐다고 이란군 고위지휘관이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28일 이란 혁명수비군 아바스 파라지프르 장군의 말을 인용해 최근 해당 지역에서 방공훈련 도중 그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라지브르 장군은 훈련이 시작되고 최근 4일간 12대의 미군 항공기들이 이란 영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나타나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멕시코 항공 인터제트사는 27일 자사에서 운영하는 러시아제 슈퍼제트 100 항공기 11대에 대해 운항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조업체 수호이 측은 지난주 슈퍼제트 100 항공기의 꼬리 부분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제트사는 그 뒤 성명에서 자사의 슈퍼제트 100 항공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슈퍼제트 100 총 22대 중 절반인 11대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1대는 잠재적 결함 가능성이 지적된 겁니다. 이번 점검은 러시아 항공당국에 의해 직접 이뤄졌습니다. 러시아의 슈퍼제트 항공기들은 그동안 여러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홍보 비행 중 인도네시아에 추락해 4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왕저완 중국 국가종교국장은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천주교 대표대회에서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유익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한 지 2년 뒤인 지난 1951년 가톨릭교회 최고 통치기구인 성자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뷰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고래가 춤춘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칭찬은 능히 그럴 정도의 큰 힘을 갖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기 직원들의 노고와 성과에 대한 확실한 칭찬과 보상을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 워털루에 있는 이 버치 캐비넷이라는 회사인데요. 주방과 화장실에 가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올 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낸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약 800여 명의 전 직원이 일주일간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한 건데요. 호화로운 배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이 여행을 기획한 게리 버치와 베키 버치 창업주 부부는 1989년부터 이런 단체 휴가 보상을 해왔다고 합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매년은 아니지만 성과를 낼 때마다 그에 맞는 보상을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음 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 여러분들께서도 칭찬과 격려, 새 다짐을 아낌없이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4도에서 영하 2도, 함흥 영하 8에서 영하 1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All City의 노래입니다. I'll meet you there. 거기에서 당신과 만날게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 태평양 전쟁에 발단이 된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아베 총리를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중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보고요.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일본 사이에 삼각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형편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전역에서 휴전에 합의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진주만을 함께 방문했군요.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화요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1941년 12월 일본군의 공습으로 침몰한 미 해군 애리조나 함 위에 세워진 애리조나 추념관을 함께 방문해서 헌화했습니다. 이 두 정상은 진주만 공습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추모벽 앞에 나란히 다가가서 묵념을 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짤막한 연설을 통해서 2차 대전 당시 적대국이었던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전쟁을 극복하고 화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자, 당시 일본군이 선전포고 없이 이 진주만의 미 해군 함대를 공격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 이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전쟁의 상처가 우애로 바뀔 수 있고 과거의 적이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본다면서 미국과 일본 두 나라가 양국 국민들 간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원폭 투하로 2차 대전 종전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장소인 일본 히로시마를 지난 5월에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전쟁을 일으킨 나라인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요?
예,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 화답해서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강조했고요. 이어서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부전 결의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연설에서 이곳에서 시작된 전쟁에 앗아간 모든 용사들의 목숨과 희생된 수많은 무고한 영혼들의 애도의 정성을 바친다면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킨 데 대한 사과는 없었던 건가요?
없었습니다. 당초 아베 총리가 이 사과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반성의 뜻 정도는 밝힐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예상했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번 진주만 방문 연설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에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관계 그리고 당위성을 확인했을 뿐이고요.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 범죄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이라든지 사과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현재 아시아 주변 각국이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죠.
네, 특히 중국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에 대해서 외신들이 영리한 술수였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느냐고 짚으면서 화해를 말하기 전에 가해자로서 피해자에게 깊이 있고 진정한 반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2차 대전에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영리한 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번 일정을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이 중국 언론의 반응은 더 비판적이라고 하더군요.
예,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 정부 입장보다 더 강경하게 나왔는데요.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부는 이날자 논평에서 아베가 하와이에 간 건 미국과 화해해서 전후 체제를 철폐하려는 목적이라고 적은 뒤에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한 데 대해서는 반성조차 하지 않은 건 빤히 보이는 꼼수이자 연극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민일보 산하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일본이 역사와의 화해를 진정 추구한다면 진주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한국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도 현재 비판이 나오는 중이죠?
예, 일본 사회 단체들은 일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히로시마 원폭 피해 단체 측은 전쟁의 계기를 제공한 걸 사죄했어야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아시아 국가들에도 위령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진주만 방문이 역대 어느 정권도 실천하지 못한 파격적인 행보라고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일본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다른 2차 대전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한국 정부는 직접 논평을 내놓진 않았는데요. 한국 연합뉴스는 수요일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 군국주의 피해자였던 주변국들과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한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네. 자,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언론들은 한결같이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전쟁에 대한 사죄가 없었던 점도 짚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폭격기가 미 태평양 함대를 파괴한 지 75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가 그 장소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나란히 섰지만 사과는 없었다고 전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총리의 이번 일정이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신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비롯한 경제적, 안보적 도전을 날마다 새롭게 마주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이번 진주만 방문은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체제를 뛰어넘으려는 극도로 적극적인 움직임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자,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되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에드윈 퓰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믿을 수 없고 불안한 중국의 도전이 계속되는 현 시점에서 아베 총리의 진주만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미국과 일본 동맹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타이완을 둘러싼 각국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중국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중국 국무원에서 타이완 문제를 관장하는 대만 사무판공실이 수요일 정례회견에서 이 타이완의 독립을 꾀하는 일부 소수 세력이 홍콩의 독립을 추진하는 자들과 함께 국가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절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펑산 대변인은 이 회견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1963년에 지은 시를 인용했는데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하찮아도 사람 목숨이 어찌 파리 목숨 같겠느냐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타이완과 홍콩의 독립 시도는 결국에는 몇 방울의 피만 남기고 물러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과 홍콩의 독립 추진 세력을 뭐 파리 목숨에 비유한 건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원색적인 비판을 하게 된 거죠?
네, 대만 사무판공실 대변인의 이번 발언은 이 얼마 전에 타이완의 독립 추진 정치 세력인 시대의 역량이 이 홍콩 입법원의 독립주의 의원을 초청해서 회의를 연 걸 겨냥한 겁니다. 또 이달 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타이완의 차잉원 총통과 직접 통화한 뒤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후 중국과 타이완, 홍콩 등을 통틀어 대표성을 가진 건 본토 중국 정부뿐이라는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이 이런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 정부 당국자의 반응으로 이어진 걸로 중국 언론의 매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일본도 비난하고 나섰다고요?
네, 일본은 지난 1972년에 중국과 수교하면서 이 타이완과는 외교 관계를 끊었는데요. 이후 양측의 소통 창구를 하는 공익재단법인 교류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 타이완 사무소는 사실상 이 타이완 주재 일본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이 기관 이름에 일본 타이완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요일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중국과 일본 양국 관계에 새로운 방해 요소를 제공하지 말걸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류협회가 이번에 이름을 바꾼 게 타이완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교류에 주체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6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휴전 합의가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와 터키 정부가 수요일 시리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 휴전은 목요일 자정부터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하는 시리아 전역에서 효력을 갖게 되고요. 이 휴전안은 각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는 바사드 알 아사드 정권을 그리고 터키는 일부 반군 세력을 각각 지원해 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휴전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터키와 러시아가 합의한 이번 휴전안은 미국을 비롯한 시리아 내전 휴전 중재 당사국들에게 통보돼야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 테러 집단에 대한 공격은 휴전 적용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했지만 어떤 단체들을 테러 집단으로 볼 건지 명시하지 않은 것도 이 불완전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이 휴전의 필요성을 언급했었죠.
예, 맞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3일 연말 결산 기자회견에서 알레포를 탈환한 만큼 이제 시리아 전역에 걸친 휴전 체제가 필요하고 이후 정치적인 노력을 통한 평화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최근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 펼쳐진 알레포 전투는 얼마 전에 러시아가 지원하는 정부군의 승리로 마무리됐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지역 민간인과 반군 세력의 안전한 퇴로 확보, 그리고 인도적인 물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토마스 보살트 씨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낙선받았습니다. 또 일부 장관 지명자들의 이 청문회 인준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이들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연설은 큰 꿈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라는 소식도 알아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은퇴한 후에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뭐고 또 주로 어디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연말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가 중에도 차기 행정부의 인선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화요일 토머스 보살트 씨를 국토안보 대테러 담당 보좌관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살트 씨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토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인물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보살트 씨에 대해 국토보호면에서 깊이 있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지닌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토안보와 대테러, 사이버보안의 복합 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살트 씨는 주지사와 시장, 경찰 등 국토안보와 국가대비태세의 근간이 되는 미 전역의 당국자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길 기대한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퇴역 장성 출신인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 국장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 보설트 씨 같은 경우에는 국토안보보좌관으로 낙점받았잖아요.
네.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요?
네. 이 마이클 플린 퇴역 육군 중장이 맡게 될 국가안보보좌관은 국제안보 문제, 또 토머스 보살트 씨가 맡게 될 국토안보보좌관은 국내 안보 문제에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국가안보보좌관 아래 국토안보를 담당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급으로 격상된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으로 국토안보보좌관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부여한다고 밝혔고요. 또 사이버 안보 문제도 국토안보보좌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사이버 안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DNC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고의로 해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당국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고요. 내년 1월 20일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 전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협상특별대표도 발표했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3일 트럼프 그룹의 법률 담당 부사장인 제이슨 그레블레시를 국제협상특별대표로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블레시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는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며 국제협상을 맡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린블레시는 유대계 미국인으로 중동평화협상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그린블레시가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주요 자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당선인이 행정부 인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아직 그 15개 정부 부서 장관 가운데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농무장관과 보훈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플로리다에서 계속 후보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보훈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보훈장관 자리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가정보국장 DNI 후임자도 뽑아야 하는데요. 이 제임스 클래퍼 현 국가정보국장은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된 뒤에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국토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백악관의 보좌관들은 상원의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면 의회 인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각 부서의 장관들은 조금 다르죠?
그렇습니다. 해당 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서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화당이 내년에도 상원 다수당의 위치를 유지합니다만 52대 48로 의석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공화당 의원 두세 명만 민주당 의원 측에 가담하면 장관 인준안이 부결될 수도 있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의 경우 상원 인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한 사람씩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는 석유 기업 엑소모빌 최고 경영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관리들과 가깝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정 훈장을 받기도 했죠. 틸러슨 지명자는 푸틴 대통령을 잘 안다고 말했는데요. 틸러슨 지명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My relationship with Vladimir Putin, which dates back almost 15 years now.
틸러슨 지명자는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가 15년 가까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기업인이라는 점을 푸틴 대통령이 잘 알고 있다면서 엑소모빌이 러시아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인 크리스 쿤스 의원은 청문회에서 틸러슨 지명자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것이고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는 또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나요?
네.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는 현재 연방 상원의원인데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연방 판사 지명을 받았지만 인종차별 문제로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는 월스트리트, 이 월가 출신이란 점이 문제입니다.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월가에 유리한 재무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임스 매티스 국무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내에서나 또 의회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이 군 출신은 퇴역한 후에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군은 지난 2013년에 퇴역했으니까 아직 7년이 되지 않았지요. 미국에는 민간인이 군을 통솔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 매티스 장관이 국방장관 인준을 받으려면 연방의회가 이번에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법안을 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이 앞서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예외 적용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내년에 새 의회가 개원하게 되면 이들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 과정이 먼저 있을 텐데 자, 그 결과가 주목되는군요. 자, 그리고 내년 1월 2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내년 취임식 연설 주제가 공개됐네요.
그렇습니다. 꿈을 크게 갖자가 주제라고 합니다. 보리스 엡슈타인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대변인이 화요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꿈을 크게 꾸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초점이 맞춰진다고 합니다. 취임식 연설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 담당 보좌관 내정자가 쓰게 된다고 하는데요. 밀러 내정자는 공화당 전당대회 때 트럼프 당선인의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난 전당대회 때 연설이 조금 분위기가 어두웠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죠.
예, 미국의 현실을 너무 암울하게 그렸다 그런 비판이 있었죠. 엡슈타인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은 하지만 당시 연설에도 꿈을 축소하지 말고 크게 꾸자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계속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다면서 취임식 연설이 아주 훌륭한 연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많은 미국인이 60대를 전후해서 은퇴하는데요. 은퇴한 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것이란 생각과 달리 수십 년간 일했던 이 모국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여생을 보내는 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사회보장국의 수치를 보면 지난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은퇴 후 해외 거주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17%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자, 현재 해외 거주하는 은퇴자들 몇 명 정도나 됩니까?
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약 40만 명이 이르는데요. 1940년대에서 60년대 중반에 출생한 유명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은퇴 후 해외 이주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은퇴 후에 여생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경제적인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직장 생활을 한 후에 은퇴하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고 하는 이 사회보장국에서 주는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리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만큼 넉넉하진 않겠죠.
예.
따라서 멕시코와 같은 이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멕시코로 이주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살 때보다 물가나 생활비가 훨씬 싸고 또 날씨도 따뜻하다 보니까 난방비 등 공과금이 적게 드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는데요. 적은 비용으로 빨래나 요리를 도와줄 가사 도우미를 구할 수 있는 점도 은퇴자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돈도 적게 들고 날씨도 좋다면 한 번쯤 해외에서 살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하지만 외국에서 사는 게 반드시 편한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현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은퇴 미국인에 대한 책을 쓴 이 텍사스 대학의 비비아나 로하스 교수가 은퇴자들과 한번 면담을 해봤는데요. 은퇴자들 대부분이 스페인어를 구사하긴 했지만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조차 힘든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간다든지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있겠고 또 미국에서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각종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제도인데요. 미국에선 은퇴하고 나면 노인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을 통해 각종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은퇴자들은 일본처럼 생활비는 많이 들지만 건강보험 제도나 의료 서비스가 좋은 나라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은퇴자들이 노후 생활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 또 일본, 멕시코, 독일, 영국 등으로 많이 가는데요. 이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은퇴자들 숫자가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4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증가세라고 하네요.
네, 자 미국의 은퇴자들이 일본으로 간다.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또 문화도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예, 물론 있습니다. 자, 일본에 거주하는 미군이 많은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가 5만 명이 넘고요. 특히 오키나와 섬 같은 경우는 미군 부대가 전체 지역의 20% 가까이 차지할 정도인데요.
네.
자, 이렇게 일본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이 은퇴한 후에 일본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은 일단 안전하고 의료 서비스도 좋을 뿐 아니라 예전에 군 복무를 했던 탓에 마치 고향에 온 기분이 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퇴 군인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에는 지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의 정치 분야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전 세계 사회와 경제계에 있었던 5대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러로 얼룩진 2016년
Tonight for the Berlin truck attack that killed a dozen people and injured 50.
2016년 한 해가 거의 저물어가던 지난 19일 유럽의 최강대국인 독일 심장부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야외 시장에 갑자기 대형 트럭이 돌진하면서 1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건데요.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는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해는 1월 초 터키에서 들려온 테러 소식을 시작으로 이 베를린 테러까지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테러 사건이 자주 발생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0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테러로 결론 지어진 이 사건은 벨기에 내 오래 뿌리 박힌 이슬람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The moment a truck speeds up and then plows through crowds of people gathering.
7월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휴양지 가운데 하나인 니스에서 테러가 발생해서 8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니스 테러는 프랑스의 최대의 기념일인 프랑스 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관광지를 노리고 대형 트럭을 이용한 점 등 연말에 발생한 베를린 테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테러 공격은 비단 유럽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는데요. 6월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이 저지른 무차별 총격과 인질극으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큰 충격을 안겼고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등지에서도 인질극과 폭탄 테러로 무고한 시민들이 다수 희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터키에서는 공항, 결혼 축하 연회장, 축구 경기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은 테러 공격이 올해 유난히 많이 발생했는데요. 특히 지난 12월 10일에 발생한 축구 경기장 연쇄폭탄 테러는 2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극이었습니다. 터키에서 올해 특히 테러가 빈번했던 건 최근의 터키 정세와 시리아 내전 개입 등 일련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올 한 해 경제계의 가장 큰 소식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변동은 전 세계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국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미국은 지난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에 빠진 이래 줄곧 0%대의 초저금리를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처음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올 12월 중순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The U.S. economy is improving and may soon no longer need the boost it got from ultra-low interest rates.
사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입니다. 연준은 최근 2, 3년 고용률을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이라면서 줄곧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해왔습니다. 연준은 내년에도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뜻을 밝혔는데요. 미국의 달러는 국제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기 때문에 지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달라질 셈법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지카 바이러스.
Four people in our state likely have the Zika virus as a result of a mosquito bite.
This means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1940년대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됐지만 서반구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어서 이름도 낯설던 이 지카 바이러스가 특히 무서운 건 건강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임신부의 경우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유독 창궐한 곳이 남미 대륙의 브라질이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신생아 소두증 의심 사례가 지난 2015년 11월 1일에 현재까지 16,000건이 넘고요.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것만도 2,000건이 넘습니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는 북쪽으로 이동해서 파나마와 아이티, 멕시코, 미국 등지에서도 발견되고 있고요. 멀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세계의 각국이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치료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The Zika virus is no longer a global health emergenc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termined the virus is no longer an international concern. But that's not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세계보건기구는 지카 바이러스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지난 2월에 선포했던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큼 긴급한 비상사태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사상 최대 조세 회피 의혹,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
올 4월에 불거진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은 국제 정치 지형까지 뒤흔든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 의혹 논란입니다. 1년 전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G2 도이체 차이통 신문사에 파나마에 있는 유명한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 회사 창립 후 40년간 이뤄진 모든 거래 내역을 제공한 게 발단이 된 건데요. 모색 폰세카가 파나마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언론들이 쉽게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렀습니다.
Papers leaked from a law firm based in Panama show efforts by wealthy people around the world to hide money and avoid taxes. Well, much of this activity is not illegal.
G2 도이체 차이통사가 입수한 자료 용량만 무려 2.6TB. 각종 서류와 문건이 11,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주이트 도이체 차이통사는 미국의 비영리 언론재단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측과 함께 약 1년 동안 이 방대한 자료를 조사한 끝에 전 세계 21만 개가 넘는 기업과 금융기관, 14,000명이 넘는 개인이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각종 돈 세탁과 탈세, 재산 은닉 등을 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문건에는 마우리시아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살만 빌 압둘라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척, 데이비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의 부친 등 정계는 물론이고 유명 배우와 운동선수 등 각계각층 거물급 인물들도 대거 거론됐는데요.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부인하고 나섰지만 아이슬란드 총리처럼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에 직격탄을 받고 바로 사임한 정치인도 있고요. 현재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등 각국 정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이 파나마 페이퍼스의 파문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갖가지 우려 속에 펼쳐진 브라질 올림픽.
올해는 120년 근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남미 대륙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갖가지 문제들로 과연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This doesn't look like a country ready for the Olympics in three months. On the political front, President Dilma Rousseff faces an impeachment trial.
불안한 치안 상황, 심각한 수질오염, 만연한 지카 바이러스, 개막 하루 전까지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기간시설 등 때문에 사상 최악의 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구나 브라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치르는 행사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 100여 명이 금지 약물 복용 혐의로 대회 직전에 출전 자격이 박탈되는 등 꽤나 어수선한 상황에서 치러졌는데요. 하지만 브라질의 역사와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 인류의 화합 등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개막식에 대한 호평을 시작으로 일정 중간중간 다소 미숙한 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면서 전 세계의 우려를 잠재웠고요. 저 예산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브라질 국민은 성공적으로 큰 국제 행사를 치러내면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6년 결산 특집 세계 사회 경제 5대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lose touch, to lose touch입니다. Today,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lose touch with someone.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o you know Emily's contact information by any chance?
Are you talking about Emily Johnson from college?
Yes.
I do have it. I can give it to you, but I thought you both stayed in touch all the time.
I actually lost touch with her after she moved to New York.
Oh, I see. Well, here's her phone number and email.
Thanks.
Jason이 마이크에게 Hey, do you know Emily's contact information by any chance? 너 혹시 에밀리 연락처 갖고 있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Are you talking about Emily Johnson from college? 라고 하네요. Jason이 Yes, 이라고 하자 마이크가 I do have it. I can give it to you, but I thought you both stayed in touch all this time. 걔 연락처 나한테 있어. 알려줄게. 그나저나 너희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제이슨이 I actually lost touch with her after she moved to New York. 아니야, 솔직히 걔가 뉴욕으로 돌아가고서 연락이 끊겼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마이크가 아 그렇구나. 자, 여기 에밀리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 있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lose touch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do you know Emily's contact information by any chance?
Are you talking about Emily Johnson from college?
Yes.
I do have it. I can give it to you, but I thought you both stayed in touch all the time.
I actually lost touch with her after she moved to New York.
Oh, I see. Well, here's her phone number and email.
Thanks.
오늘의 phrase is to lose, lose, L-O-S-E, lose, touch, T-O-U-C-H, touch, to lose touch. To lose touch means to fail to keep in contact with someone. It basically means that your communication with someone has faded away, or you no longer ar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m as well as you did in the past. To lose touch with someone은 누군가와 연락이 끊기다 라는 뜻입니다. Also, keep in mind that the opposite of lose touch is to stay in touch. To stay in touch means to be in contact with someone on a regular basis. 반대로 to stay in touch 또는 to keep in touch는 누군가와 연락하며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I lost touch with Pauline when she moved to Florida 라고 하면 폴린이 플로리다로 이사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어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lose touch. To lose touch with someone, right? Then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o you know Emily's contact information by any chance?
Are you talking about Emily Johnson from college?
Yes.
I do have it. I can give it to you, but I thought you both stayed in touch all the time.
I actually lost touch with her after she moved to New York.
Oh, I see. Well, here's her phone number and email.
Thanks.
Let's review. To lose touch means to lose contact and communication with someone. To lose touch. To lose touch. To lose touch. 네, 오늘 배우신 표현 다시 복습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데이비드 헤일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파키스탄에서 국가 고속도로 당국의 샤히드 아슈라프 타르라 의장과 공동으로 25번 고속도로의 구간 보수 공사 완료를 보여주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퀘타와 발루치스탄을 거쳐 차만과 칼랏을 연결합니다. 미국은 국제개발처를 통해 25번 고속도로에서 111km 길이의 도로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주 계약자인 프론티어 웍스 오거니제이션과 파키스탄의 국가 고속도로 당국이 참여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는 이 사업에 6,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도로 보수에 2,7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연결된 고속도로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연결해 무역과 경제적 통합을 도울 것입니다. 이 도로는 차만에서 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를 거쳐 카라치로 이어지는데 이를 통해 발루치스탄 주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건과 교육 등 사회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주 계약자인 프론티어 웍스 오거니제이션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 도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데이비드 헤일 파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연설을 통해 이 도로는 파키스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도우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로는 양국 간 우호관계가 커다란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이는 장차 파키스탄의 미래 세대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도로 건설에 사용된 자금은 총 6억 8,150만 달러에 이르는 미 국제개발처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2,200km에 달하는 파키스탄의 도로 건설과 보수에 자금을 대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파키스탄과 아프간을 잇는 4개의 주요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